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며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라고 통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3절에 나오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저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유다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위쪽에 있죠.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제일 빠른 길이 해변가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됩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비행기가 없고 그럴 게 없으니까 걸어서 가시려면 제일 빠른 길은 곧바로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이 베레아 쪽 여리고 쪽으로 이 요단강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고 위쪽에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지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돌아가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722년 BC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 그 유다는 언제 망했죠?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722년에 북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이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자식들을 더 이렇게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반역할까봐 민족 몰살 정책을 합니다. 무슨 것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다 보내거나 또한 다른 이방인들을 이 북 이스라엘에게 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그 유대인이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을 만들고 또한 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해서 유대인이라는 그런 정책을 그런 생각을 없애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금 돌아올 때에 이 성벽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는데 도와준다고 했을 때에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싫다. 너희들은 이 참된 유대인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보다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쌓입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원전 400년 전에 기원전 400년에 이 그리심산 다음 주에 나오지만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586년에 이 유다도 망하고 또한 이스라엘도 망하니까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통치하고 이 그리기 헬라가 나중에 망하고 로마가 또 정권을 잡고 많은 나라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다가 128년, 기원적 128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잠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아니 그 유대 사람들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참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났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기원 후 6년, 즉 예수님이 한 10살쯤 될 때에 유월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떠한 일이 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뼈들을 뼈가 와가지고 그 성전 뜰에다가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땅이나 이 이스라엘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업신여기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3일 길 거리를 이렇게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헬라어를 직역하고 그 영어로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도 보게 되면 New King James Version이나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나 English Standard Version 보게 되면 Need to go, had to pass. 그러니까 꼭 가셔야만 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셨고 또한 그분이 선택하셔서 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는 이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 영생이 유다 사람들만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또한 이 온 민족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이에게 이것이 허락되고 또한 이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6절을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유물이 있더라,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것이 걸어서 가셨기 때문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예, 이스라엘 땅은 어느 지역과 비슷하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비슷해서 세마이 대저트입니다. 반사막이에요. 그러므로 6시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 시계는 그 새벽 6시가 공시고 0시고 그러면은 6시는 몇 시입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네요. 6시면 언제입니까? 12시죠. 그러니까 정오에 그 햇볕 쨍쨍한 그날 그 비를 받으시면서 걸어가신 겁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땀이 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시기도 하고 피곤한 가운데 그 무더위에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달라,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저녁쯤에 가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가서 그 우물을 퍼오면 되는데 왜 이 더운 12시에 이 우물을 물을 가지러 갔을까요? 예수님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아까 이 말씀에서 나왔듯이 남편이 몇 번째라고요? 6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저 여자 6번째 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김아무개 이러면서 이 소리를 듣기도 싫어했고 사람 그 대인기피증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공황장애 있을지도 모르고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기 싫어서 덥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정오 시간에 가서 물을 가지러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을 때 그렇게 얘기가 나오신 거고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시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그 생수를 내가 주는 걸 알았다면 너는 아마도 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바랬습니까? 생수를 바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생수에 대한 또한 복음에 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달리 3장에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장, 3장, 4장, 9장까지 유대교를 완성시키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죠. 그 말씀을 펼친다고 했죠.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대조가 있는지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이름이 있죠. 그런데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그분이 김한국이었군요 라고 나중에 알겠지만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조되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고 또한 정통 사내들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시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은 방탕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대조를 이루죠. 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4장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또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시는데 정오, 대낮에 이렇게 이 사마리아를 찾으러 갑니다.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거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무지한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래 나한테 구하라. 내가 정답이고 내가 구원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거듭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방탕 속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셨다면 훨씬 더 맥센스하고 더 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요? 왜 갑자기 방언을 하네요? 왜 그렇다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건과 환경과 모든 그러한 학력과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모든 그런 학력과 또한 모든 조건과 또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내들에게 그러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격이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격으로 그 조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는 내가 지금 방탕하고 죄인이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정말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고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베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학력과 또 아니면 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적인 동의도 아니고 감정적인 항복도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도 아니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도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1985년 그때 바하로 수련회를 갔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강력하게 시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이 언제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언제 결단했는지도 모르고 결단을 해도 또 하고 또 하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수련회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살겠습니다. 이날이 오늘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내년에 가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기 아이들. 그러니까 모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조건이 있는 자에게는 그들의 힘으로나 명예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며 능력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는 좌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우리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조건이 바탕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한 그 구원하신 것을 알게 만드신 겁니다. 또 은혜로 제시해도 자기 힘으로 가지려는 불의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이건 안 된다는 불의가 있으니 얼마나 재미있게 대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야. 많은 그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아니야, 나는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멀리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너의 조건과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조건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능력과 조건을 지닌 사람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능력과 조건을 못 갖추고 있는 사람도 좌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도 자포자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말하며 이 선물은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며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며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그 무슨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그 어떠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고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사마리아인 사람이었고 똑같이 우리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친자식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라는 것을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 자녀들로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선물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친하신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감당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건강으로 인해 또한 많은 힘든 일로 인해 우리가 좌절이 되고 힘들지라도 영원에서 영원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아무것도 또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기꺼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불만불평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